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장 추운 계절, 가장 외로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야곱의 인생에 참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블레싱, 그 위로를 허락하시는 귀한 장면,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오늘 복을 받지만 사실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거의 없지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가지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사람, 심지어 아버지께 바치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이 고기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드리라고 빨리 나에게 잡게 해준 동물이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인생의 대사기극,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하나님도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생 야곱의 편만 들고 야곱만 좋아하고 야곱만 축복하니까 형 에서가 그만 질투가 납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부모 입장이 매우 곤란하겠지요.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좀 피신시키고자 떠나보냅니다. 이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에 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그거 가지고 광야로 나선 야곱의 심정 어땠을까요? 부모의 그늘과 보호막이 다 사라지고 상실과 외로움이 찾아왔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죄책감,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공포가 그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과연 이 광야를 지나서 삼촌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우버를 부를 돈도 없고 거기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 게다가 팥죽 한 그릇, 고기 한 덩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으면서, 아버지도 속였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여전히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고 인생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야곱이 좀 희망을 걸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쁜 여자입니다. 왜냐? 집 떠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엄마 아빠가 야곱에게 말하죠. 너 외삼촌 집에 가거들랑. 거기에 딸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얼른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 광야 인생인데 소박한 희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요.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중간에 에어비앤비가 있겠습니까? 호텔이 있겠습니까? 해가 지고 추워집니다. 배고프고 힘든데 어디를 봐도 사람의 인기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룻밤 잠을 자야 됩니다. 돌베개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머리를 댑니다.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그거 보면서 좀 잠을 잘 텐데 얼굴에 떨어뜨릴 핸드폰도 없고 밤하늘에 별만 반짝반짝하는데 왜 야곱의 인생은 어둡기만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자손이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도 꿈속에서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집 한 채만 가져도 감지덕지한 건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준다 그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놀라운 블레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죠. 다만 그 하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던 그 야곱의 간절한 열망과 그 갈망 하나, 그거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것이지요. 야곱의 그 비겁함과 실수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 주셨던 그 언약의 계보를 잇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이 더 크심을 야곱의 그 축복을 통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아닌데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축복은 외로운 광야의 삶을 사는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야곱처럼 거짓말했고 사람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맞을까? 아니, 나는 아무 축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되고 의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다. 야곱은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오늘 이 말씀. 잠이 든 상태는 수동태의 상태이죠. 육신이 멈추고 의지가 멈추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잠든 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아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수동태의 상태에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허망한 것 같을 때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게 사실이지요. 엘리야도 탈진했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처럼 속이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그는 열심히 성실히 사역하는 사명자이지 않았습니까?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역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그냥 걷어가십시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삶에 임재해 주셨죠.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또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너 사명자이니까 더 뛰어라, 더 기도해라, 이거 아닙니다. 재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는 시간도 있지만 안식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시는데 무엇을 잘 아시는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블레싱은 사실은 이미 창세 때 아담을 만들 때 이미 그에게 축복하신 내용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역사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동시에 시작되도록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피곤하게 하고 이용하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을 저주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요. 이 땅을 아프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들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늘 잠자는 야곱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동적 상황에 능히 찾아오신 것이지요. 야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듯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꿈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가끔 꿈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깨고 어떨 때는 찬송하다 깹니다. 바울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몽사몽간에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온 간증을 겸손하게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을 했지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꿈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이 이제 막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 헤롯 대왕이 어린 아기들을 잡아 없애라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현몽하셔서 아들 예수를 피신시키시고 그 예수께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꿈을 맹종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도 이단 사이비도 꿈을 이용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인간의 수동적 상황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 주님이 임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여기에 계신 거예요. 광야에 계신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기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만 몰랐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나만 몰랐구나. 임재와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영적인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영적인 인사이트가 열리고 영적인 폴사이트가 열려진 것입니다.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어디 광야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곳이 하나님이 집에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베델이라는 뜻은 루스라는 뜻인데 루스는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의 히브리적 의미는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을, 그 도망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임재의 집 베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영적 고민들로 절망의 길, 루스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절망의 루스를 소망의 베델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야곱처럼 완악하고 연약한 인생에게도 찾아와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복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며 축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 그 축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마음의 그릇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의 길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배들로 삼으시고 지금 내 인생이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은 외로운 광야의 삶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수동적 상황에 임재하셔서 놀랍게 그 상황을 배들로 바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소망의 길로, 소망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의 삶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